시편 91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으면 성도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음속에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91편 91장의 말씀으로 고통이 내게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뿌리내리고 또 저희 삶에 또한 적용되고 저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얼마 전 아침 묵상에서 나눴던 구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작은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가 연령대도 다양하고 사는 방식도 물론 다양할 것이고 또 상황들도 또 각기 다릅니다. 지금 이제 저는 50대 초반이고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볼 때는 인생이 참 바쁩니다. 바빠요. 제가 시니어인 적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나이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바쁜 것 같고 아마도 리타이어하기 전에 건강이 허락된다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계속 바쁘겠죠. 그런데 저희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 제가 사는 매일 사는 거에 그 이동 을 이렇게 누군가 추적하면은 그거를 지도에다 표시해 본다면 이 사람 진짜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일과 집과 교회 그게 이제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가끔 그로소리 쇼핑하러 가고 같이 와이프와 뭐 그 정도 되겠죠. 사실 이곳에 이민하신 분들은 삶이 좀 비슷합니다. 좀 단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바쁩니다. 이민의 삶은 이민의 삶 나름대로 참 바쁘고 또 한국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굉장히 바쁘죠. 어느 때는 아침에 밤새 이제 잤건만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아직도 피곤한 채 일어납니다. 몸이 무겁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와 가끔 통화할 때는 예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다. 이제 젊을 때 바빠야 된다. 노년이 되면 그 바쁨 자체가 그리울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어린 자녀들 지금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런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은 단단한 지붕 아래서 따뜻한 집에서 밥도 먹고 잘 먹고 뭐 잘 입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 알지만 우리가 버는 돈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삶의 규모는 커지지만 그만큼 또 들어오는 것이 받쳐주질 않아요. 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소위 보통 사람처럼 살고 보통 사람처럼 쓰고 남들 쉴 때 쉬고 이런 일들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 서로를 보면서 인생이 왜 이리 바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기쁜 날도 많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삶 자체는 고단한 것이고 피곤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단한 삶에서 또 더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노년이 되면 바쁨은 덜할지언정 육체의 고통은 또한 늘어날 것이고 어쩌면 저희가 지금 제 나이 때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또 다른 각도에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나마 밤에 쉬어야 되는데 또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도 깰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걱정이 많으면 또 밤에 깹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밤중에 자려고 누우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이 걱정 저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생각 없이 보는 뭐 유튜브나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은 생각을 아예 잠깐이라도 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기도 합니다. 매일 묵상집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체임버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란 참으로 나쁜 사람에게도 오고 회개한 사람에게도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옵니다. 참으로 나쁜 강도도 회개한 강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두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통이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다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또 따로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전쟁 양상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꽤 됐으니까요.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에는 아시다시피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돔.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언 그러면 쇠잖아요. 쇠. 그렇죠? 그리고 쇠로 된 돔. 돔은 이렇게 뚜껑 같은 겁니다. 돔 구장 같은 거 할 때 돔. 실제로 이 뚜껑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뭐 이스라엘의 소뚜껑처럼 덮은 게 당연히 아니고 대략 한 80발 정도 쏠 수 있는 100대 정도의 그 기계들이 이렇게 대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800발 정도는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미사일이 척 날라오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가서 탁 맞춥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그러한 미사일인 것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것인데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이게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갑니다. 3차원으로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요격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에 그들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그들이 평상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아이언돔을 매우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이번 전쟁 말고 이전에 벌써 몇 년 전인데 또 그 당시에 미사일을 상대방이 발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 위에 앉아갖고 마치 폭죽 구경하듯이 그 미사일을 요격하던 것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언덕에 앉아갖고 벤치에 앉아갖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구경하더라고요. 이 아이언돔 시스템이 이들에게는 어쩌면은 편안한 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위험은 그들의 주변에 이렇게 오늘날처럼 항상 존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를 보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러한 전쟁과 같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인생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혹은 어떤 불안함 속에서 지내는 삶과 같기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옥죄어오기도 하고 죄성이 나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사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더욱더 쉽게 세계의 종말, 역병, 지진, 전쟁, 알코올 중독, 세계 경제 붕괴 이러한 것들을 담은 내용들이 매우 잘 올라옵니다. 참으로 세기말적인 주제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뉴스와 매체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비슷한 인생의 경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이 화살이 낮에 겪은 것들은 밤에 또한 두려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역병처럼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들,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나를 낮에도 밤에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 어려운 삶을 보내다가도 인생이 이게 뭔가 막 이러다가 열심히 정신없이 그렇게 바쁜 인생 속에서 있다가 또 가끔 우리가 가게 되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래서 죽음을 보게 되면 인생은 정말 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면 똑같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걱정 많고 이런 생활로 금방 돌아오게 되죠. 존 칼빈도 16세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일을 버리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죽은 시체를 볼 때면 아주 잠깐 덧없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곤 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시금 내 자신의 이 세상 속에서의 영속성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고정된다 하고 말이죠. 즉 대부분의 경우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은 설교를 했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꼭 몇 가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전능자 밑에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이 그렇게 주님의 그늘 밑에 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모이는 자들은 주님 아래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얼룩말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시나요? 그 줄무늬를 보면 초원에 살기에는 그 무늬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호색도 아니고 흰색과 검은색의 줄기, 검은색 줄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때려지어서 있을까? 사실 그들의 그런 무늬를 갖고 수많은 얼룩말들이 모여 있을 때 맹수들로 하여금 한 마리를 조준하여서 공격하기, 그 즉 맹수들이 타겟을 해서 결정하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마리 얼룩말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커다랗게 노란색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타겟이 돼갖고 그걸 얼룩말을 잡는답니다. 즉 얼룩말은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군락 속에서 서로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믿음의 교회를 그래서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만 진정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집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설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맞습니다. 설교는 그러나 지역교회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말씀 듣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같은 믿음 내에 같은 영 안의 같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믿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려움 함께하고 또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많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사탄은 타겟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내가 혼자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교회의 믿음을 떠나 나만의 그 믿음 내에 있을 때 혼자서 유튜브만 보고 있을 때 하여튼 나에게 커다란 어떤 색칠된 노란 점이 내 등어리에 딱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사탄은 우리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말씀을 들으며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자주 왜곡된 교리를 갖고 있거나 왜곡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매우 자주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하고 올바른 교회에 그것도 모여야 하고 서로의 믿음을 나눠야 하고 한 믿음 내에서 한 교회 내에서 분명히 내 믿음을 두고 그렇게 모여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란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낮과 밤 24시간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화살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처럼 내 인생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전쟁과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또한 고통에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시험은 나를 언제든지 엄습하기 위해서 24시간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고통을 나에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인지 저는 과체중도 아니지만 상당히 일찍부터 혈압약을 먹어왔습니다. 아마 30대 중반, 초중반 정도부터 먹기 시작했죠. 다들 이런 약을 먹기 시작할 때 그렇겠지만 저도 사실 그때 약을 먹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였고 사실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도중에 끊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들었기에 먹기가 싫었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닥터가 먹으라고 한 그 약을 먹질 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닥터에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했습니다. 매일 먹으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이틀에 한 번 먹고 반을 나눠서 먹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응급실로 다른 일로 응급실에 한 번 갔었는데 사실 그 아파서 간 병보다도 제 몸 기본 이렇게 뭐 혈압 재고 이런 거 막 측정하다가 제 혈압이 너무 높아서 간호사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부정이 나의 고혈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 이 혈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혈압을 제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저에게 맞는 약을 더 찾고 그리고 그냥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약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훗날 일어날까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혈압을 그냥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포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하고는 그냥 달랐어요. 포기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는 것도 편해졌어요. 의사 만나는 게 그렇게 제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먹으라는 대로 안 먹었으니까. 참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사 만나는 것도 참 편해지고 약을 먹는 것 자체도 참 편해졌어요. 마음. 이제는 그 고혈압과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러하겠죠. 저는 고통도 때론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은 마치 물에 젖은 낙엽처럼 자석에 붙는 철가루처럼 떨어뜨리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고 떨어뜨리면 다시 붙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참으로 싫지만 그래도 인생은 고통과 함께하고 어려움과 함께하고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나에게 다시 붙어버린다라는 것을 그냥 때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서 그것들과 함께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리고 어려움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볼 것은 내 인생의 일부로서 고통과 그렇게 어려움의 삶에서 있어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주님이라는 어떤 도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고통과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로 인한 수고의 연속인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해 볼 때 주님의 그 넓은 품, 그 주님의 돔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비주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하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냥 커다랗게 양팔 벌린 주님의 그 커다란 주님 그 안에 그냥 내가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상 말이죠.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뜬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그냥 나를 상상해 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품에 그렇게 안기는 나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종국에는 그 시련과 고통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훗날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을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 품 안에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고통 중에 주님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은 정말 싫지만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내 안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이고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통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미국행 배를 타고 있었을 때 비바람이 세게 몰아쳐서 배 전체가 위험에 빠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요한 웨슬리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이 찬양을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장은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당신 하나님 믿거든 기도나 좀 하십시오. 기도. 이렇게 하며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때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둘 중에 한 곳에는 분명히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지면 천국을 갈 것이고 무사히 가면 미국에 갈 것이고 그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평안은 분명 인내의 소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내 몸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몸은 지금 나처럼 고통과 시련을 갖지 않을 것이고 이 순간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날 때 갖게 될 삶의 위대함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를 감당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아쉽지만 많은 경우 내가 진정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훗날에 있을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자동적으로 위로와 실존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왔고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인 존재로 그 깊이 있게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그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실존하는 실제의 인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갖는 이유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이 아닌 진정한 주님에 대해서 더욱 탐구하고 내 삶의 그분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이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들이 분명히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주님, 사실인 주님이 내 삶에 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 전체, 150편 전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편을 통해 객관적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가 진정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그 150편 전체에 걸쳐있는 커다란 주제, 내 인생의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주님은 오직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또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을, 그래서 그러한 분이 나의 요새가 되심이 내 삶의 진정한 그러한 실제적인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2절에서 지금 방금 읽은 그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하는 그 신뢰의 근거를 로마서를 함께 읽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